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45번 메시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은혜를 암 아브라함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전에 체험한 모든 것이 그의 생존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것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다만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5장의 서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환경에서의 외적인 축복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 생명 안에서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15장부터 22장까지를 주의해서 읽어보면 이 장들에서 아브라함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분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다루고 계심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만 외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실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 안에 역사에 넣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거듭해서 읽어볼 때 당신은 여기에 이 두 가지가 거듭거듭 언급되어 있음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씨와 땅이 다 그리스도임을 보았습니다. 먼저 씨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그리스도이며 결국은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계시합니다. 초기에 그 자손은 개별적인 그리스도였지만 최종적으로는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그분의 몸인 우리 모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씨입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땅입니다. 그리스도가 땅이라는 생각은 상당히 새롭고 이상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의 좋은 땅을 하늘나라의 예표와 상징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관념을 붙잡고 있지만 순수한 말씀으로 되돌아간다면 땅이 사실상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표적으로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대적을 멸하심으로써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한 그분의 주소가 있는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땅에 관한 다음 항목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째로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는 장소이며 둘째로 땅은 하나님의 모든 대적들을 멸할 수 있는 장소이며 셋째로 땅은 하나님이 그분의 왕국을 세워 이 반역하는 땅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처소를 건축하시는 장소입니다. 무엇이 그런 땅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고 대적을 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기 위한 처소인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당신은 씨와 땅이 다 그리스도이심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는 오늘날 단체적인 그리스도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은 부활하시고 높여지신 놀라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우리의 대적을 멸하며 또한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왕국을 세우시며 그분이 표현되고 대표될 수 있는 거처를 건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가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씨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에게 씨를 주시리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분은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약간 실족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는 씨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었지만 땅에 관한 그분의 약속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원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씨이심을 믿기는 쉽지만 그리스도가 땅이심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 생활이심을 믿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기가 더 쉽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이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생활에 관한 것과 우리가 안식하며 대적을 멸할 수 있는 좋은 땅에 관한 것과 하나님이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한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당면할 때에는 오늘 그렇게 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 살기는 가능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에게는 교회가 그들의 생활이라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기가 더 쉽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씨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나 땅에 대해서는 그분을 믿기가 어려움을 봅니다. 당신은 씨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또한 땅이신 그분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주소가 있는 왕국을 얻으실 수 있는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문제를 전파했으나 우리 자신은 안식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들어온 날까지 우리는 안식 없이 방황했습니다. 교회 안에 왔을 때 우리는 안식 안에 있다는 느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 오기 전에 우리는 대적을 멸하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온 후에 모든 대적을 멸하기가 쉬움을 알았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며 그분의 거처가 건축되며 하나님이 표현되고 대표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심으로써 그분의 약속을 확증하심. 아브라함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하셔야 했습니다. 15장 9절부터 2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심으로써 그분의 약속을 확증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방법은 매우 독특합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하셔야 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즉시 믿었다면 창세기 15장은 지금보다 훨씬 짧아졌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많은 것들, 암소를 쪼갬,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드림, 아브라함이 깊이 잠듬, 아브라함에게 임한 큰 어둠의 두려움, 하나님께서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로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 400년을 언급하심 등을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는 해가 뜨는 때가 아니라 해가 지는 때였고 하나님은 사랑스럽게 오시지 않았고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로서 오셨습니다. 만일 그런 광경을 목격했다면 우리는 아마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며 그 무서운 것들을 보고 놀라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경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자와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매우 달콤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브라함을 놀라게 할 의도가 없으셨습니다. 나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초기에 나는 체험이 부족하여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몇 권의 책들을 살펴보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만한 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수년 동안의 체험을 통해 주님은 이 부분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사건은 언약의 완성이며 언약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언약은 노아와 하신 것이며 무지개를 그 언약의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하신 두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육축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상징함.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3년 된 새 육축은 반으로 쪼갰으나 두 새는 쪼개지 않고 살려놓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으며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새 육축과 두 새의 의미를 보아야 합니다. 예표론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원칙에 근거할 때 이 다섯 항목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분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곧 쪼개진 그리스도요, 다음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즉시 쪼개지고 죽임을 당한 새 육축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육신이 된 분이며 인생 안에서 이 땅에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에 있는 새 육축은 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함에 틀림없습니다. 만일 레위기와 함께 창세기 15장을 읽는다면 우리는 암소가 화목제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화목제가 맨 처음에 나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부르심 받은 자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화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두 당사자 간의 언약을 세우거나 합의를 할 때에는 화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부르심 받은 자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먼저 화목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암염소는 우리의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인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 다음에 우리에게는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암염소, 곧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야 함을 상징하는 번제가 필요했습니다. 화목제 다음에 속죄제가 있고 속죄제 다음에 번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부르심 받은 자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통과하신 모든 제물이셨습니다. 왜 모든 육축이 3년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사망 안에서 죽임 당하시지 않았고 부활 안에서 죽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망 안에서 드려지지 않고 부활 안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해서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3년 되었을 때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부활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죽기 전에도 그분은 이미 부활 안에 계셨는데 이는 그분이 항상 부활 안에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임을 당하실 때 그분은 부활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은 부활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해도 죽고 부활 안에서가 아니라 사망 안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부활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두 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함. 죽이지 않은 두 새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주로 신성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에피론에서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축은 인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새들은 신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에 있는 새들은 하늘에서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 계시며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인성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신성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이 땅을 걸어가셨던 사람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지금은 하늘에 올리우신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인성은 그분으로 하여금 능히 모든 재물이 되게 했고 그분의 신성은 그분으로 하여금 능히 살아계신 분이 되게 했습니다. 그분은 인성 안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으며 또한 신성 안에서 우리를 위해 살아계십니다. 예표론에서 산 비둘기는 고난받는 생활을 상징하며 집비둘기는 믿는 생활, 곧 믿음의 생활을 상징합니다. 땅에 사시는 동안 주 예수님은 항상 고난을 받았고 또한 믿으셨습니다. 고난받는 생활 안에서 그분은 산비둘기였고 믿는 생활 안에서 그분은 집비둘기였습니다. 여기에 두 새가 있습니다. 숫자 2는 간증, 곧 증거를 나타냄을 뜻합니다. 살아있는 두 새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간증을 나타냅니다. 살아계신 예수는 간증이며 계속해서 증거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주 예수님은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심은 그분의 간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간증은 항상 살아있음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지방교회가 살아있지 않다면 거기에는 예수의 간증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살아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살아계신 예수님의 간증입니다. 여기에 새 육축과 두 새가 있으므로 도합 다섯 항목이 있습니다. 숫자 5는 책임의 숫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를 위한 모든 책임을 지신다는 의미입니다. 공중의 새인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없애려고 옴. 재물이 준비되었을 때 공중의 새가 내려와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교회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없애려고 왔음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교회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의 누림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탈취하려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를 쫓았듯이 우리는 교회 생활을 위해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부터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이 쪼갠 재물 사이를 통과하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의 예표인 재물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육축을 쪼개고 모든 재물을 비열한 후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했다.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17절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럽게 오시지 않았고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로 오셨습니다. 풀무는 재련하기 위한 것이고 횃불은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어두운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재련하고 밝히기 위해 오셨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이런 일이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일출이 갑자기 일몰이 되고 어두운 밤이 우리 위에 임하며 많은 성도들이 졸고 기능을 잃으며 모든 방면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때 우리는 의심하며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잘못되었는가? 그러한 때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재련하고 태우기 위한 풀무로서 오시며 우리를 밝히기 위한 횃불로서 오십니다.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는 빛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빛은 어떠한 빛인지요? 얼마나 횃불이 타고 있는지요? 빛은 주로 고난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십시오. 해가 지고 밤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잠들었으며 그때 하나님은 위로자로서가 아니라 태우기 위한 풀무와 비추기 위한 횃불로서 오셨습니다. 한면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태우시며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다른 면으로 그분은 우리를 비추시며 우리는 빛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어두운 밤이 오더라도 우리는 매우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재물 사이를 통과하시고 그분의 언약을 실행하신 것은 이런 상황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로서 모든 재물을 통과하시는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그분의 약속을 확증하신 것은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리스도와 동일시 됨. 구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마다 그 재물 위에 안수했습니다. 이것은 재물과 그들과의 연합과 동일시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새를 드리라고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게 드린 모든 것과 연합되어야 한다. 너는 육축과 새들과 동일시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쪼개지심 안에서 쪼개져야 하며 그분의 못 박히심 안에서 못 박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 육체의 자아는 쪼개져야 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못 박히심 안에서 동일시될 때 우리는 또한 그분의 부활 안에서 동일시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죽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의 부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못 박히심 안에서 끝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싹텄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길 안에서입니다. 천연적인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많은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진정으로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히 하나입니다. 마귀까지도 우리가 하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에서 끝났습니다. 끝난 옛사람이 무덤에서 나올 때마다 나는 즉시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무엇 하느냐? 너는 이미 끝났다. 내가 여기에 오는 것은 틀린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 안에서 끝났고 그분의 부활 안에서 싹텄습니다. 그분의 부활 안에 우리 모두는 살아있으며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수 있고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거처를 건축할 수 있는 사람과 영역인 놀라운 자손과 땅을 어떻게 얻으실 수 있는가를 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화목제물과 속죄제물과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심에 의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르심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드린 자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며 그분과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못 박혔고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못 박히심 안에서 못 박혔고 그분의 부활하심 안에서 부활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이 사실에 의해서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내적으로 씨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외적으로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런 땅 안으로 곧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곧 암소와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면으로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한면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씨와 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씨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살 수 있고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약속의 자손이 고통받음, 큰 어둠으로 상징됨. 12절부터 16절까지는 약속의 자손이 고통받음에 대해 말합니다. 이 고통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큰 어둠으로 상징되었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었으며 큰 어둠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어둠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땅을 주는 것에 대해 의심해서는 안 된다. 내 자손이 그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자손들은 400년 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있는 주님의 애언은 의미심장합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느 시점에서 해가 지고 어둠 밤이 올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이 들어 기능을 잃고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는 고통의 때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해가 졌고, 둘째로 그는 깊이 잠들었으며, 셋째로는 큰 어둠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처럼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0년은 하룻밤, 곧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잠들어서 기능을 잃고 고통을 당하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잠은 400년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통과할 어둠 밤임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함부터 출애굽까지, 역사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할 때부터 출애굽까지 약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 고통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고통받은 것의 시작이었으며 그것은 그 후 4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40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숫자는 10 곱하기 40으로 구성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시련과 고난과 시험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400은 10배의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받기 전에 그들은 이미 40년에 10배 동안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핍박할 때부터 출애굽까지가 40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은 430년이라고 말합니까? 이 430년은 기원전 1921년경인 창세기 12장 1절 6절의 때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때부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때까지는 정확히 30년이며 이 기간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이방 땅에서 산 기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그 땅은 그에게 이방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인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여전히 이방 땅이었습니다. 자손을 핍박함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심 받은 지 30년 후에 시작되었으며 그 후 4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만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원칙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씨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외적으로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을 때 어둠 밤이 오고 시련과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어둠 밤, 즉 부르심 받은 자들의 기능이 부족해지는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련하기 위한 연기나는 풀무와 우리를 비추기 위한 타는 횃불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씨와 땅에 의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표시로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어둠의 환경을 주권적으로 예비하셨습니다. 나중에 성취된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신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약속의 자손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고통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두운 때의 교회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씨와 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을 위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강한 표시입니다. 18절에서 주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며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의 광활한 땅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는 협소한 땅을 가졌지만 약속받은 땅은 이보다 훨씬 광활했습니다. 이 표현에서 이것은 모든 고통의 체험을 한 후에 교회 생활이 확장되고 광활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풍성한 씨를 소유하며 더욱 넓고 광활한 교회 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씨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며 우리 밖에 있는 땅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합니다. 나는 그토록 이해하기 어렵던 창세기 15장이 주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분명해졌다고 믿습니다. 15장에는 씨와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소유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과 동일시됩니다. 이 장에는 400년 동안의 고통받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풀무와 횃불로 오심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분의 언약을 수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의 언약을 수행하셨습니까? 화목제물과 속죄제물과 번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과 살아계신 분으로 부활하심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리고 그분의 못 박히심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완전히 동일시됨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둠 밤과 고통이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련하고 비추기 위해 풀무와 횃불로 오실 것임을 깨달음을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언약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씨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은혜이신 그분을 누립니다.